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하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알 때에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전 자연과학을 전공했는데요. 대학에서 일반 대학에서 실험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험을 하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 하면 실험 기자재를 닦는 일입니다. 이제 뭐 아마 그쪽 계통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처음 실험을 하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닦으라고 하면 보통 잘 닦잖아요. 한 서너 번을 퇴짜를 맞습니다. 그러면 실험 시간이 4시간인데 2시간 동안 비커 닦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시험을 한 10시간 또 하고 8시간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 실험 기자재를 열심히 닦으라고 하냐 하면 어떤 실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료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것이 반응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뭐 이전에 실험에 썼던 뭐 어떤 재료들이 비커든 어떤 그릇이든에 묻어 있으면 그 깨끗이 닦아내지 않으면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또 분석을 해내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뭐 그릇 닦는 일에 1시간, 2시간을 써서라도 그 결과를 얻고자 한단 말이죠. 사람을 어느 일에 사용할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치권에서 많은 쓰는 얘기 중에 인사는 만사라고 사람을 잘 세워서 적절한 자리에 잘 쓰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없고 또 필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배웁니다. 어느 곳에는 별다른 재능이 없고 또 그런 일들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한 재능을 발휘하고 또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가진 은사나 재능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 일들을 하게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아주 잘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들도 또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또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또 잘 발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한다고 하는 뜻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그 분별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혹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혹은 실험을 하는데에도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 자신도 없고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혹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다는 마음이 혹시 계시거든 그러면 내가 선자리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은 좀 크게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쓰고 있는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무슨 얘기를 쓰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완전하며 분명한 것인가에 대한 진술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원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거듭거듭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시작 부분에 있는 로마서 1장은 그 구원받기 전인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인 그런 죄인인 상태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 쪽에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같이 전가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혹은 거절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을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2장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11장까지의 구원을 확보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는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이하의 이야기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들아, 그 구원이 너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밑거름 혹은 시작점이 되었음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권면함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진술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향해 권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보통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면 앞쪽에 로마서 앞쪽에 계속해서 그런 오해들과 혹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 긍휼하시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아직은 나를 봐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해도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며 긍휼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조금 더 이 자리에 있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들이 자꾸 다가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떤 거냐 하면 너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심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순종으로 옮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아직은 기회가 있구나,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아직도 나를 향하여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니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먹고 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쪽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지 결론 부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받은 구원,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구원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도달해야 할 결론 지점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다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사랑하다가 그래서 도달하는 자리가 구원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구원은 이미 11장에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졌다고 선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거 자꾸 확인하려고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사는데도 거기에 자꾸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의 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너희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찾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이 너희 속에 있을 때 너희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현재 여전히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구원이 확실하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일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구원의 간청을 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확보할 만한 어떤 실력을 우리 쪽에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구원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필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할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확신이 없다.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 확신이 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제가 살지는 못해요. 아직은. 아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구원받은 사실은 압니다. 라면 이젠 사십시오. 둘 외에는 우리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 중간쯤에 발을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 받은 것도 아니어서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는 제가 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없어요 그런 건요. 그냥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있다가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께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확인하는 거죠. 불안하면 기도하는 거고요. 내 속에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자꾸 주려고 할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그래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되겠다. 그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차피 구원하셨으니까 뭐 포기하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 뭐 당분간은 내가 잘 못 살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1장부터 11장까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야 니네는 변하지 않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권면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이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의 첫 권면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사도 바울이 굳이 씁니다. 너희가 열심히 예배해라. 그리스도인으로 종교적인 그 삶을 잘 살아라고 권면하지 않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그려줘요. 산 제물,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았잖아요. 제사 드리는 게 이때 당시에도 있었으니까요. 제물은 뭐예요?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산 제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아니에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몸이라는 것에는 우리의 육체와 시간과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삶, 너희가 건강,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너희 삶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부 다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하나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24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중세 때는 기도원, 수도원에 가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산재물로 하나님에 드린다는 건 뭘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리스도인이고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물건을 팔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회사에서 회사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골프 칠 때도 그리스도인이고요. 뭐 다른 사람하고 다툴 때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 때도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고요. 한 교회의 성도로 살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는 사도바울의 권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는 모든 삶의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너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고 선언하고 나서 권면하고 나서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되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 잘 분별하여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종종 내가 가진 기준 혹은 내가 이태 동안 배워온 어떤 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배워온 것에 따르면 뭐 성도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이런 것이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틀이 있고 그 틀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혹 그것조차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배워온 가치관, 세상의 기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던 방식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와서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삶에도 그 법칙들과 방식들을 끌고 와 삽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해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고 하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뭐가 뭔지 잘 구별해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너희가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걸 실제로 사용해보거나 시험해보므로 그것의 진가 혹은 그것의 성능을 알아본다고 하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그 권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봄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확인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간혹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에 확연하게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어져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보여주셨다고 분명히 선언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깨달아 알아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다고 선언해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속에 삶의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책이 뭐 그게 정말 진리인지 그게 정말 안 변하는 말씀인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죠. 아니면 아직은 그 자리에 서지 못한 거죠.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2절에 읽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마음이라기보다 생각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도덕적인 가르침이거나 혹은 좋은 윤리적인 이야기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힐 수는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라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풍성한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나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해요.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아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옮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은혜를 매 순간 매 삶의 영역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성경도 잘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씁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수고가 참으로 헛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겠죠. 참 너 수고한다. 너 애쓴다. 근데 그 수고하는 시간과 애쓰는 시간 조금만 내 뜻을 아는데 써주지 않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애씀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아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래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삶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오늘 3절 이하는 이렇게 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모양대로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은사를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이 살아야 해. 그래서 똑같이 같은 밥을 먹고 비슷한 종류의 집에 살면서 비슷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부으셨어요. 은사를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각 지체는 각 지체마다 각양의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또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지만 다 똑같은 모양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각자 가진 성향과 각자 가진 환경과 각자 선 자리에 따라서 하나님 그것에 합당한 은혜와 은사를 부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에 각자에게 그 자리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진리지요. 그리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는 각각 개인에게 합당하게 들려지고 또 각각 합당한 은혜로 부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틀들을 잘 설명해주고 길들을 제시해주면 우리 거기 따라가면 되죠. 물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선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선 자리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내가 10살 때 다르고 20살 때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70대 다릅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에 여기에 뭐 그런 게 다 있겠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오늘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권면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도전하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100사람이 읽어서 100사람에게 똑같은 의미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성경 말씀에서 이 부분이 내게 도전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송곳이 되어서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혹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시거든 하나님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어쩌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작은 도전 그 마음이 있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막 현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산다 그것으로 변화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말씀에라도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애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늘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또한 연약한 사람들인 것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아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 귀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런던제일장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